성경 전체를 상고하는 우리의 여정을 계속하여 이제 요한복음 8장에 이르렀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8장을 펴겠습니다. 7장은 초막절의 마지막 날이 끝나는 것과 함께 끝났습니다. 그 날은 절기의 큰 날이었습니다. 그 장의 마지막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요한복음 7장 53절 절기가 끝나고 그 날도 끝났으니 모두들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8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8장 1절 말씀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모든 사람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으나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 다들 자기 집으로 갔으나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분명히 감람산 숲속에서 밤을 지내시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곳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밤을 지내곤 하시던 곳입니다. 6개월 후에 유다가 배반했을 때 그분은 동일한 장소로 가셔서 계시다가 결국은 체포되시고 말았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늘 가던 그 장소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아픈 기억을 되살리게 하는 구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으나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어제 즉 절기 마지막 날에는 예수께서 서셔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그런데 이제는 앉으셔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 랍비의 위치를 차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당시의 문화대로 하면 선생들은 앉고 학생들은 서는 게 관례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앉으셨다는 말은 이제 그분이 랍비, 즉 선생의 위치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진실을 고지할 때 그는 서서 그 진실을 선포하곤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구원의 길을 선포하실 때, 복음을 선포하실 때, 복음의 전령이 되실 때도 그분은 서셔서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제 그분이 성전에 앉아서 가르치시려 하니까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자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동안에 갑자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놓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서시니 예수님이 가르치시던 때는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현장에서 한 여인을 붙들어 왔습니다. 아마도 한 남자와 밤을 지낸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 여인을 예수께로 끌고 올 동안 그녀는 반항하고 도전하고 소리 지르고 하면서 난동을 피웠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녀를 가운데 세우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여인을 간음 현장에서 잡았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되어 있는데 당신은 뭐라 말씀하겠나이까. 그런데 필자 요한은 용이 주도하여 이런 언급을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저들은 예수를 책잡으려 하는 중이더라. 그들은 예수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불이 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분을 모세의 율법과 예수님과의 갈등을 일으키려고 시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해하는 바로는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도 1장에서 말하기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지금 예수를 모세의 율법과 대질시키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로 하여금 로마 법에도 대항하게끔 일을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사형시킬 수 있는 권한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인만이 사람에게 극형을 언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만일 예수가 그녀를 돌로 치는 일을 옹호한다면 저들은 로마 당국자들에게로 가서 예수를 로마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으로 고발할 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를 참 잘 얽어매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도록 하라고 말씀하실 수도 없는 게 만일 그렇게 하신다면 저들은 그분을 모세의 율법에다 고소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를 돌로 쳐라 하고 말씀하실 수도 없는 것은 그렇게 한다면 저들은 예수를 로마 법에다 고소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들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로 예수님은 먼 구화를 땅에다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졸라댔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풀어놓아줄 태세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죄 없는 자란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한 자를 말합니다. 너희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가 먼저 돌을 던지라는 말입니다. 8절에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 쓰다라는 단어는 휘랍으로 그라핀인데 여기서는 카토그라핀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카토라는 말은 아래로 또는 내던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 저들의 죄를 열거하며 땅에다 기록하고 계셨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거기 땅에다 저들의 죄를 적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분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는 카토그라핀 하기 시작하셨다. 즉 땅에다 쓰기 시작하셨다. 기록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나이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자책감이 생겨서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기록하시기 시작한 내용은 아마도 우선 저들의 이름일 것이며 다음으로는 저들이 최근에 행한 일들 중 몇 가지였을 것입니다. 저들이 등한시했던 의무들도 지적되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자 하나하나 다 가버리고 한 사람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 기록의 내용은 아마도 저들의 죄와 관련이 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기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는 약간의 해학이 들어있는 듯합니다. 저들이 왜 저러느냐? 이제 너를 정죄할 사람이 하나도 없단 말이냐? 11절 말씀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그 모든 사람들 중에서 돌을 던질 자격이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었는데 정작 그분은 돌 던지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상기시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이었습니다. 여기 빛으로 다가와 자신들의 그 행위가 드러난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떠나가 버렸습니다. 오직 그 여인만 남았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행동이 180도 변했을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녀가 끌려올 때는 소리 지르며 핥히고 발길질하며 난동을 부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소자들이 떠나가고 난 후 그녀는 예수님의 태도를 보고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할 자가 아무도 없느냐라고 물으시자 그녀는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녀의 태도가 전적으로 바뀐 것입니다. 반항도 하지 않고 분노도 사라지고 눈도 흘기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 인자하신 분을 쳐다보는 순간 아마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을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듣는 순간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온 것은 정죄하려 함이 아니라 구원하고자 온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그분은 바로 이런 여자를 위해 죽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이런 여자를 구원하시려고 그분은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본문의 기사가 원래의 성경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이 특이한 기사가 빠져있는 고대 사본이 몇 개 있습니다. 주로 시내산 사본들이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히라버 신약 역본을 편집한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는 이 기사를 성서 본문에서 제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이 기사를 요한복음 말미에다 부록으로 붙여두었습니다. 몇몇 현대 역본들은 이 얘기를 괄호 속에 묶은 뒤 몇몇 고대 사본에는 이 기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을 달아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첨언하기를 아주 양호한 사본들 속에는 대체로 이 기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감히 말하는데 시내산 사본은 양호한 사본이나 한편 이 사본은 아주 빈약한 사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사본이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빈약한 사본입으로 이것을 읽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사본들은 그렇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읽어 낡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빈약한 사본은 읽는 사람이 없어서 받지 않아 그대로 보존될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유능한 학자가 한 사람이 있는 것을 아는데 특히 이분은 원문 비평 분야의 권위자인 것입니다. 나는 그 사람처럼 될 꿈조차 꿀 수 없는 정도로 유능한 분인데 그분의 이름은 영국 출신인 린 버건입니다. 그는 스스로 요한복음의 아포스트로피라 칭한 글을 썼는데 거기서 그는 이 본문 기사를 성경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아주 강력히 주장하면서 이 얘기가 빠지면 성경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이 기사가 성서의 일부분이며 대부분의 사본에는 이 얘기가 반드시 들어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리셉투스 본문 등 모든 주요 사본에는 이 기사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여인을 붙들어 왔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떠나버렸으나 군중은 여전히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향하여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죄의 결과로 어두워진 세상에 빛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빛이 비춘다. 그러니 사람들은 그 빛으로 가까이 오지 않으려 한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리고 다시 다음과 같이 긍정적인 말씀들이 나오는데 흥미로운 것은 그 말씀이 다시 한번 정죄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온 것은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빛을 주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요한은 그의 서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 이어서 그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그러므로 본문에서 요한은 다음과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지 않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빛 가운데 있다. 또는 나는 빛 가운데서 행한다. 그러나 그들은 실은 어두움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여전히 죄와 어두움에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통한다고 말하나 요한은 여러분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단언했습니다. 여러분은 사실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빛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나니.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이들은 처음부터 거기에 있던 자들로 가늠하던 여인을 잡아 끌고 온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5장 31절로 되돌아가 보면 여러분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그분은 여기서 만일 내가 나 자신에 대해 증거하면 세상이 뭐라고 말하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요한이 나에게 대해 증거하고 나의 한 일이 나에 대해 증거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에 대해 증거하는 모든 증인들을 열거하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자 그들은 즉각적으로 이 말씀을 문제삼아 심한 반격에 나섰습니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해 증거하니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그분이 요한복음 5장 31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내가 증거하면 너희는 그것을 거부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나 자신을 위하여 증거하고 있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예수님은 그런 반응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옹호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어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안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갈지도 안다. 그러나 너희는 그런 것들을 모른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따라서 여기서 나에 대한 증인이 또 한 명이 있습니다. 그렇다. 지금까지는 내가 나 자신에 대해 증거해 왔다. 그러나 나를 증거하시는 이가 또 한 분 계시는데 그는 바로 나의 아버지시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나에 대한 증거를 확증하는 이가 계시니 그분은 바로 나의 아버지시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이에 저희가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것은 이 장에서 등장하는 여러 질문들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 아버지가 어디 계시냐? 다시 말하면 오냐? 너 아버지가 증거하신단 말이지? 그렇다면 그분을 우리에게 보여다오. 너희 아버지를 모셔와라. 그분이 어디 계시냐? 너희 아버지가 어디 계시냐? 그분을 모셔와라.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모른다. 만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여러분은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요한복음 14장을 기억하시죠. 빌립이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이라는 말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들도 여기서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빌립에게 대답하시기를 빌립아 내가 너와 얼마나 오랫동안 함께 있었느냐?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하였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니라. 여기서의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고 하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두 분은 하나이고 동일하여 한 분을 알면 다른 한 분도 아는 것이란 뜻입니다. 한 분을 보는 것은 다른 한 분을 보는 것에 해당합니다. 그렇듯 나의 아버지가 증거하시는데도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니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연복궤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리라. 연복궤 앞이란 여자들의 뜰을 말합니다. 바로 거기에 연복궤가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가는 바깥 뜰도 있었습니다. 그 안쪽에 여자들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안쪽에 남자들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는 제물을 실제로 드리는 장소가 나타납니다. 여자는 희생 제물을 들고 있을 때에 한해서 남자의 뜰을 지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개 여자들은 바깥 뜰에 서 있었는데 거기에 연복궤가 있었습니다. 연보를 위해서 큰 그릇이 13개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것들 중 처음 6개는 그 목적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은 모든 유대인이 매년 바쳐야 하는 성전세 반세계를 드릴 때 사용하는 용기였습니다. 다음에 것은 희생제물을 구매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자들은 정결을 위한 제물로 산비둘기 등을 드려야 했습니다. 다음에 용기는 제단에 바칠 땔감을 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그릇들을 갖다 놓는 이유가 그러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각각 다른 목적에 지정된 그릇이 7개 정도 있었고 나머지는 어떤 목적으로든 사용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이 13개 있었는데 바로 거기서 지금 예수님은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큰 기둥들이 있는 복도이기도 했습니다. 요한은 본문 중 여기다 이런 구절을 끼워넣었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연복궤 앞에서 하신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때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할 때, 그분의 말씀대로 하면 그분이 영광을 받으셔야 할 때를 가리킵니다. 그분이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헌신하시고 복종하셔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로 가시는 시간 말입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혼란스러워 했습니다. 왜 그런가? 너희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하다. 영원히 거주할 곳인 하늘을 얻고자 바랄 수 있는 길, 그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그분이 언급하고 계시는 내용은 만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떠나려 하고 있다. 너희는 장차 나를 찾을 것이다. 너희는 내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오지 못할 것이다. 너희에게는 하늘이 열려 있지 않을 것이다. 비록 너희가 실천적인 유대교인이지만 하늘은 너희에게 열려 있지 않을 것이다. 하늘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너희가 나를 믿어야 한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너희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규정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죄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죄를 구속할 수 없다. 너희는 선행을 통해 의를 얻을 수 없다. 하나님은 너희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규정을 만들어 놓으셨으니 그것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매우 편협한 규정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렇습니다. 그것은 편협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마태복음 7장 14절 말씀.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요한복음 10장 1절 말씀. 단 하나의 길이 있을 뿐이다. 양의 우리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은 단 하나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25절 말씀. 저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시니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되 저희는 아버지를 가르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은 지금 자기가 아버지가 주신 것들을 자기가 들은 것들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다고 다시 한번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언급할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십자가에서 들린 후에 예수님은 앞으로 이런 언급을 다시 한번 하실 것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요한복음 12장 32절에서 33절 말씀. 나는 이 찬송을 들을 때마다 몸을 움츠리게 됩니다. 그분을 높이 올리세. 그분을 더 높이 올려서 온 천하가 그분을 볼 수 있게 하세. 오 아니다. 이것은 어설픈 신학일 뿐이다. 여기서의 얘기는 십자가에서 높이 달리는 일에 대한 것이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들리게 되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때가 되면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이렇게 기도드렸다고 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나이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사람들은 그 현상을 보기 위하여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서서 그들에게 설교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니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았어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았어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베드로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한 줄 아노라 하고 말하였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그들은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거기 있던 이 사람들은 무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며 무지해서 그분을 나무에 달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가 몰라서 그런 짓을 한 줄로 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제공해 주셨다. 너희가 모르고 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예수님의 기도는 오순절날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드린 기도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소서 저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들림을 받게 되면 너희는 이런 일들을 이해하게 되리라. 28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여기서 그라는 말은 삽입된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나는 이다, I am, 즉 에고 에이메라고 칭하셨습니다. 29절 말씀 보면은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나는 언제나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한다. 나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진술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실은 내가 나를 즐겁게 하는 일들을 아주 많이 행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예수님만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는 언제나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 우리는 오늘 아침에 시편 40편 7절과 8절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적힌 구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시편 40편 7절에서 8절 말씀. 이 말씀은 나는 언제나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한다라는 구절과 얼마나 잘 어울리는가. 아버지는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은 참으로 어디서 실현되었는가? 예수님은 자신이 들리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들리게 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셨을 때 그것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자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우리 죄를 위하여 죽이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 이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에 대한 복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마태복음 3장 17절. 언제 그런 말씀을 하셨나? 예수께서 내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게 마땅하니라. 마태복음 3장 15절. 바로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의의 일들을 행하여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뜻입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인정하시고 내가 기뻐하노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나는 언제나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각자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 일을 하면 그 무엇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어떤 일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것인가? 우리는 종종 선과 악을 세밀히 구별하고자 애를 씀으로써 실수를 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가 종종 어떤 것들을 합리화시켜 보려고 애를 쓴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어. 이건 크게 나쁜 일이 아니야 하면서 합리화합니다. 우리는 선과 악을 구별하려고 애를 쓰는데 내가 보기에 그것은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 하는 게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것이 기쁘시게 하느냐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분이 나의 행위로 인하여 즐거워하실까? 예수님은 나는 언제나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참으로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하며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일을 하는 게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내가 증명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 일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일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가? 이제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려 하십니다. 이 시점에서 그들의 믿음은 신념일 뿐 완전한 헌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신념을 가지고만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들은 진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들은 지적으로 동의하지만 헌신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은 그들에게 참으로 도전을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을 시험해 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상당히 마음에 부담이 되는 얘기를 하고자 하십니다. 너희가 진짜 무엇을 믿는지를 확인해 보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은 지금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동안 참으로 어려운 의무 문제를 그들과 논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너희는 믿고 있다. 그러나 그런 믿음보다 더한 것이 있는데 너희는 말씀 안에서 계속 행하여 제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단순한 정신 수양의 대상이 아니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 이상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렇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합니다.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헌신이 있어야 하고 말씀 안에서 계속적인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진실한 제자가 될 것입니다. 32절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그들은 시리아에서 종노릇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로마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너희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종살이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하다니 그게 가당하기나 한 소리냐? 로마 군병이 지금 거리에서 활보하고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분강개하면서도 로마 정부에 세금을 바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어느 누구에게도 종살이한 적이 너희는 말하고 있구나. 어떤 의미에서는 그 말이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정신은 결코 정복당한 적이 없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자신을 지배하는 권세에 도전하곤 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권세에 대해서도 반항을 합니다.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께 진실로 복종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정신이 남아 있었으니 우리가 그 어느 누구에게도 종살이한 적이 없다라고 큰소리 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 맞습니다. 저들이 우리를 지배할 수는 있습니다. 저들이 우리의 거리를 누비며 우리는 그들에게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서는 우리는 결코 종살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물론 그들은 지금 물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반면에 예수님은 영적인 것들에 대해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항상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도 자주 영적 세계에서 말씀하시는 반면에 사람들은 물리적인 세계에서 생각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죄를 짓는다면 너희는 죄의 종이 된 것이다. 사람이 무엇에 의해 정복이 되든 그는 그것의 종이 된 것이니라. 죄의 종이 된 것이니라.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베드로후서 2장 19절 말씀. 여기서 예수님은 죄의 종이 된 것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면 썩어질 것에 종살이를 한다는 것입니다. 종은 영구적으로 집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언젠가는 내어 쫓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영원히 거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을 지배하는 죄의 권세를 파괴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그러므로 이런 노래를 좋아합니다. 그분이 죄를 파하시고 깨뜨리셨네. 그분이 포로를 자유하게 하셨네. 예수님의 피는 가장 더러운 자도 씻을 수 있다네. 예수님의 피는 내게도 효험을 바란다네. 이는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아들이 자유롭게 만드는 사람은 참으로 자유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우리는 얼마나 즐기고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결코 누구에게도 종노릇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 아노라. 이제 그분은 나의 아버지와 너의 아버지의 차이를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나는 나의 아버지의 일을 행한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의 일을 행한다.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것은 사탄의 일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죽이고자 하는 것이요.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행하는 일을 너희가 본 그대로 꼭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겼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 바울은 이스라엘에 속한 자라고 해서 모두 이스라엘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9장 6절 말씀. 여기서도 저들은 물리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물리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내 족보는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우리는 아브라함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세계에서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영적인 종족의 조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너희가 행하는 그 일을 한 적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님은 여기서 사실상 그들의 아버지라는 본론을 꺼내놓으신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날카로워졌습니다. 아주 날카로워졌습니다. 우리는 음란의 자식이 아니다. 이는 예수님의 출생을 암시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마리아의 이야기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을 했을 때 사람들은 그 두 사람의 신혼살림에 개월수를 세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혼외 정사를 통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비난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너희의 아비 사탄이 나를 죽이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다. 나를 죽이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만일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라면 너희는 나를 사랑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오늘날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반응과 태도가 그들의 아버지가 진실로 누구인지를 나타낼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그분은 내가 온 것은 나 자신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이들은 마음이 강퍅하고 귀가 먹은 자들이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제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이제 예수님은 매우 전곡을 찌르는 말씀을 하고자 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로부터 났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아비 마귀가 원하는 바를 행하며 하나님을 없애버리려 하였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 안에 가지 않는 자였습니다. 이는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세상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마귀는 살인자이며 거짓말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나를 죽이고 싶어한다. 나는 진리인데 그는 그 진리를 없애버리고 싶어한다. 그는 거짓말쟁이며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터인데 진리는 너희를 자유롭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사탄의 거짓말은 너희를 속박할 것이며 너희는 썩어짐과 죄에 의해 얽매이게 될 것이다. 어두움의 세력에 의해 구속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함에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45절에서 46절 말씀이었습니다. 너희 중에서 누가 내 안에서 죄를 지적해낼 수 있겠느냐? 나도 감히 그런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우리 죄를 지적할 증인들이 구름같이 많이 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얼마나 흠없는 삶을 사셨는지 너희 중에 누가 나의 죄를 밝혀내겠으며 내 안에 들은 죄를 드러내 보일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실 수 있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매우 강력한 말씀이지만 이는 또한 매우 성찰케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나는 복종하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그 말씀에 복종한다는 의미에서 듣고 있는가 말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나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반항한다면,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저들은 물리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었고 예수님은 영적인 세계에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물리적인 세계에서만 생각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신령한 일에 대해 말한다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우리도 자연 세계에서 생각할 줄만 아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것에 대해 말하고자 애쓸 경우 종종 좌절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나의 말을 지킨다면 그는 죽음을 보지 않게 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육신적인 죽음에 대해 말하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너희는 이 낡고 썩어질 몸에서 영세토록 살게 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부패될 몸에서 영원토록 살아야 한다면 끔찍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날로 더 노쇠해가는, 날로 붕괴되는 이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보다 더 고약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가 원치 않은 일이나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상태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 얼마나 비극입니까? 절대로 그럴 순 없습니다. 오 주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 세월이 흐르고 나니 내 몸이 낡기 시작합니다. 이 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과 기능을 더 이상 성취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 몸을 통해서 활동하기를 원하시나 내 몸이 나를 제한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전처럼 그렇게 기민하지 못하고 나는 더 이상 나무 위에서 뛰어내릴 수도 없고 조심해 내리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제한적인 요소들을 감내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합니다. 여러분은 이 몸을 벗어 던지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원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성서에서 말하는 둘째 사망의 정의에 대해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람의 의식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사망 말입니다. 성경은 쾌락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비록 살았다고는 하나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대한 의식이 없으니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 말씀은 너희가 의식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결코 분리되지 않을 것이니라 라는 의미였습니다. 영적인 죽음은 당하지 않으리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몸 안에서 영구적으로 살게 될 것이니라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너희는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말씀. 그러므로 육신적인 견지에서 생각하고 있던 유대인들은 예수께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53절 말씀.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은 중요한 질문입니다.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어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사실을 말하겠노라. 내 아버지는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이시다. 너희가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그분이 바로 내 아버지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여기서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 답하여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이 시점에서 논쟁은 매우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혼외 정사를 통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비난했으며 사마리아인이라 칭하며 비난했고 귀신이 들렸다고도 했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비난을 퍼부어 댔습니다. 예수께서는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 나도 너희처럼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너희는 그분을 모르겠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나는 그분을 알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지키기도 한다. 나는 언제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며 나는 내 아버지로부터 본 것을 행한다. 그런데 지금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분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였다가 무슨 의미일까? 물론 몇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으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의 씨로 인하여 지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리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자기가 메시아의 조상이 될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는데 이는 올바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그분의 이 약속을 믿었는데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김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메시아가 내게서 나오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메시아는 너의 후손이 될 것이다. 그는 이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무엇을 믿었는가? 메시아가 그에게서 나오리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으며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나의 때볼 것을 즐거워하였다. 영적인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그분의 때를 보았으니 즉 그분을 보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너를 보았다니 그게 무슨 의미냐? 구약에 보면 롯이 다윗 왕들에게 침공을 받아 사로잡혀간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자기 가신들을 데리고 뒤쫓아가서 롯을 구한 뒤 돌아오는 길에 한 제사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제사장이면서 불렸는데 아브라함을 맞으러 나왔던 참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멜기세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에게 다섯 왕들과 싸워 빼앗은 모든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을 즉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었는데 이는 성찬식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멜기세덱과의 만남이 구약시대에 그리스도가 출현한 사건 중에 하나라고 믿는 이들이 많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대제사장이라고 선언했다면 유대인들로부터 도전을 받았을 것입니다. 레위 지파 출신만이 제사장으로 임명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분이 레위 지파를 쫓는 게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었다고 히브리서 6장 20절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멜기세덱이 예수의 현현이라고 믿고 긍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도 그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가 평강의 왕이며 의의 왕이라고 불린 사실도 그것을 뒷받침합니다.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에게 십일조를 바쳤습니다. 물론 십일조는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듯 아브라함은 때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며 그분께 도전했습니다.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님은 이때쯤 30대 초반에 지나지 않으셨을 것인데 살아오시면서 하도 갓난신고를 많이 겪으셔서 자의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이셨나 봅니다. 분명히 삶의 고달픔이 그분을 더 늙어 보이도록 만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단 말이냐? 58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분은 진실로 진실로 하고는 한참 쉬셨을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너희는 어떤 중요한 내용을 듣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51절에서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고 하셨는데 그분은 여기서 다시 진실로 진실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내가 있었느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시는 분이 지금 하나님의 영원한 명칭 즉 내가 있느니라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가 알고 싶으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는 영원자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저들의 반응은 저들의 아버지의 반응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들의 아버지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저들은 다음과 같은 행동을 취했습니다. 저희가 돌을 들어 치리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 시니라. 여기서 암시하는 바는 그분이 자기 몸을 가리는 일종의 호신술을 사용하셨다는 게 아닌가 합니다. 어쨌든 그분은 저들 가운데로 지나 곧바로 빠져나오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긴장감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저들은 준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저들이 믿는 자들이었기에 그분이 믿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믿는 자들이 돌로 칠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엄청난 거짓말쟁이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둘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 너무도 극단적인 주장을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분은 굉장한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요. 우리는 다음 주일에 다시 모일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 주장이 진실이라면 그때는 우리가 그 진실에 대해 깊은 관심을 기울이며 우리 자신을 굴복시키는 게 좋을 것입니다. 진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진리를 받아들이는 한편 죄의 사슬로부터의 해방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은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진리는 여러분을 자유롭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밤 모인 이 회중 전체 중에서 수백 명이 차례차례 일어나 진리가 어떻게 자신을 자유롭게 했는지에 대해 간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동일한 주제로 설교했는데 예배 후에 한 사람이 다가와 웃소매를 걷어 붙이더니 내게 깊은 상처, 자국을 보이면서 예수께서 나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 양반이 한 말이 이런 의미라는 것을 압니다. 나는 마약 중독자였는데 예수님이 나를 자유롭게 해 주셨습니다. 3부 예배 후에도 어떤 사람이 다가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15년간은 술 마시지 아니하고 잘 지내왔는데 13년 반 동안은 침상에 묶인 율리세스처럼 발부둥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1년 반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나는 지금 참으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안다면 그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만들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한다면 여러분 참으로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아버지시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놀라운 자유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알고 사랑하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당신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손을 잡고 당신의 길로 인도하시며 당신의 빛 가운데서 행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의 빛을 얻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며 영적 이해력이 증진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일에 부지런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진리를 여셔서 깨닫게 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주일이 될 때까지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께로 더 가까이 오게 하심을 쫓아 우리가 그분의 형상과 그분의 모습을 한층 더 닮아가게 되기를 기원합니다.